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처음 왔던지 수없이 왔던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던지 아직 예수님을 의심하든지 그래도 환영합니다. 우리 431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 EBS 방송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기적의 달리기. 그 방송이 시작되면서 방송국에서 홍보하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기적의 달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달리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건강 지키기 붐을 확산시킬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다. 비만 등으로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었던 일반인 도전자들이 7주간의 건강한 합숙을 통해 10km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가 설 연휴 기간에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 10km 마라톤에 도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부임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마라톤 매니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자 하면 모든 부교육자들이 네 하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부임한 지 첫째 주가 되는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한 주에 두 번씩 마라톤에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밖으로 봉고차를 타고 가서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10km를 달려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달리는데요. 제가 왜 여기에 있나? 난 누구? 여긴 어디? 절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처음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10km를 완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 빼고 다른 목사님들은 4년, 5년 이상 마라톤 하신 분들, 심지어는 6년 이상 마라톤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비슷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5km를 못 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같이 출발했던 봉고차가 낙제생들을 싣고 다시 이제 본부로 귀환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를 꽉 깨물고 이제 그 마라톤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다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자괴감만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릎이 나갔어요. 계단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절뚝 절뚝 절뚝.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마라톤 경력 4, 5년 정도 되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내 무릎이 나갔다. 쉬어야 될 것 같다.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지 선배로서 한번 조언해봐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친절한 얼굴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으로 부서진 다리는 마라톤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어. 더 뛰어.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이 돼요. 6개월 동안 매주 두 번 정말 그 봉고차를 타고 갈 때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갔었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10km를 완주하게 돼요. 그리고 나갔던 무릎이 다시 돌아왔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좀 몇 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60분 내로 그러니까 1시간 내로 10km를 완주하게 됩니다. 돌파하게 돼요. 그리고 몇 주 몇 주 지나니까 1분씩 1분씩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늦게라도 퇴근하면 항상 집 앞에 있는 운동장을 10km를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도 뛰고 10시, 11시에 퇴근해도 뛰고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11시, 12시에 뛰고 와서 자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가려고 예전에는 알람을 맞춰 한 두세 개를 맞춰놔야지 겨우 일어났는데 4시 10분, 4시 20분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텀블링 하듯이 퍽 이렇게 일어나는 몸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 대회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마라톤 대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같이 봄, 가을 전국대회 그리고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면요. 물론 이제 풀코스는 못 뛰고 10km 단축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모릅니다. 가족 단위로도 오고요. 정말 멋진 그 정말 거의 선수 수준의 근육과 빨갛게 탄 모습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출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최 측에서 그 대회가 있으면 먼저 케냐 이런 데서 아프리카 선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분들 한 다섯 분 세워놓고 이제 개회사를 하자마자 그분들이 먼저 뛰어요. 거의 말근육 오빠들이 막 이렇게 뛰면 사람들이 물개 박수를 막 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뛰는 거죠. 아무튼 저는 10km 마라톤 덕분에 제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달리기라는 것은요.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의 쫓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달려야만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달려야 했고 적군의 칼과 창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달리기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다 전쟁 장면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좀 늦은 사람이 창에 맞아서 죽는 장면도 나옵니다. 달리기는 원래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문명화되고 안정화되면서 이 달리기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더 한 차원 높은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달리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웰빙의 삶이라고 말하죠. 항상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세대 그리고 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한 끼 굶지 않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진지 드셨습니까? 예요. 왜 그렇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룻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아무 일 없이 안녕하셨냐고 그리고 식사는 하셨냐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질이 달라졌죠.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을 위한 삶이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은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가 문제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그 삶을 성취를 해도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삶을 추구합니다. 옛날에는 마실 물이 귀했죠. 그래서 마을이 형성될 때는 항상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 촌락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마실 물이 귀해지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물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을 음미하는 물, 차, 커피 시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실 때 만족하다가 금방 실증냅니다. 이 맛있는 커피보다, 이 멋들어진 향기의 커피보다 더 좋은 질의 커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고 싸고 맛있는 백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디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디야에서 마시다가 이건 아니야, 스타벅스로 갑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페이스북을 하면서 까라벨 마키아토를 옆에 두을 때, 아, 나는 정말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삶을 향한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영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다행히 오늘 주인공 니고데모는 설정을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산헤들이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잘 아시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도 했고 산헤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였고 또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분이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들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니고데모는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완소남.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부러울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진정한 웰빙에 대한 목마름, 지금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찾을지 몰랐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분이 아니었거든요. 학벌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그냥 변방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할 충분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웃음을 찾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새로운 삶을 찾는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상치 않습니다. 본인도 종교 지도자였지만 뭔가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상 밤, 어두움, 공허함. 니고데모의 내면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있었지만 그의 영혼 깊이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헛기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표적이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구를 날립니다. 사이다처럼.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의 말에 맞는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니고데모를 진단하시고 에둘러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직구로 결론을 바로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삶의 문제를 찝어내신 거예요. 너의 삶의 문제는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 당신의 삶의 문제는 새롭게 태어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생물학적 현상도 아니고 자연적 현상도 아니고 과학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새롭게 난 사람도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훅 불어오면 머리가 날리고 시원합니다. 아, 바람이구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런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집니다. 그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죄를 씻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인생의 대전환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 현상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체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원하던 더 나은 삶, 한 차원 높은 삶, 진정한 웰빙의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죠. 장기간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단기간의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의 차원보다 한 차원 더 높여줄 어떤 이슈, 이것을 가지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그 무엇, 그 무엇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항상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돼. 그거 없이는 아무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루어야 할 그것이 위협받으면 나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개입했을 때 우리는 불같이 그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그것을 먼저 쟁취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내 자신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그것을 잡고 쟁취하고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세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추구했던 그 목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니고데모는 일생에 매였던 그 줄을 예수님 때문에 끊습니다.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추구했던 부와 권세와 명예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방법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 이후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민수기에 보시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들릴 것이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16절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늘 암송했던 이 구절,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고파 허덕이지 않습니다. 더 높은 삶을 위해서,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위해서 다른 것 바라보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았던 그 노력이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한 만족,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19절부터 정죄라는 표현부터 나오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구로 돌직구로 거듭나야 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선생이었으며 정치적 리더였던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두고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국에는 응답하죠. 바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빛을 미워해요. 왜? 내가 악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피하고 또 빛을 몰아냅니다. 이 양쪽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갑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의사가 들어오라 그럽니다. 암입니다.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요. 내가 암이라고? 싫어. 표시도 안 나. 라고 무시하고 병원 문을 나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래 난 암 환자야. 치료받아야지. 수술해야지. 순종하고 수술대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삽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세요. 라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의 상처가 깊고 아픔이 많으면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엑스레이 사진 찍는 정도 수준입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수준이에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깊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2주 후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기도로 우리 준비팀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시면 우리 2층 로비에서 수련회 접수를 받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부족하지 그리고 기도 한 5분 하고 10분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깊이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민낯을,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부모님이 참 그 부담스러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마음껏 죄짓지도 못하고 네, 교회 생활은 하긴 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 수련의 장을 막 뒹굴뒹굴 마치 제가 짐승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런데 그렇게 다 쏟고 나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요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향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영혼을 지금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사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 상황 가운데서 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 만족스러운, 더 높은 인생을 위해서 목표를 여러분이 분명히 설정했을 것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향한 목표입니까?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더 큰 근본적인 만족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족될 때, 예수님으로 온전히 충족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만족 대신 예수님으로 내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허송 세월입니다. 5년, 10년 훅훅 낭비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기장에다가 썼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망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정말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다. 학벌도 좋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안 크다.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많다. 세상으로 따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 정말 많다. 가지면 좋을 수 있겠지만 안 가져도 괜찮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나보다 부자를 봐도 하나도 안 부럽다. 나보다 좋은 차를 타도 하나도 안 부럽다. 나보다 잘생긴 탤런트, 우리 집보다 더 화려한 궁궐에 사는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다. 예전에는 부러워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부럽지가 않다.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다. 내가 부러운 사람은 딱 한 부류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결박당해서 죄수로 아그립바 왕의 앞에 죄수로 서게 됩니다. 그때 최후 변론을 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지금 죄수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왕 되는 것이 최고의 높은 차원의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죄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참된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당신 부럽지 않아 얘기합니다. 제 딸이 한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집 앞에 작은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좋아하는 스티커, 작은 인형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마가 가끔씩 딸을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을 사줍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면 3살짜리 딸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1,000원짜리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네? 소위 말해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손님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귀엽다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1,0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잔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우리 엄마들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일단 엄마가 시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참 봐요. 전지전능한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지? 1,000원짜리면 아무거나 살 수 있는데 이거 뭐야? 그리고 탁 버려버려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더 높은 차원에 더 숭고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듭남의 비밀, 예수님 안에서 그 숭고한 참된 만족스러운 삶이 있는데 이 땅에 1,000원짜리 같은, 물론 거기에도 약간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죠.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그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복을 마다하고 1,000원짜리에 목숨 걸고 너무나 낮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삶,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오십시오. 주님, 예수님으로 내 가슴이 터지도록 채워주십시오. 너무나 헛된 것들로, 다른 것들로 얼마나 많이 채워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